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속에서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주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신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하나님의 비밀, 신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 구원의 방법이 도무지 인간의 우리 생각에서는 나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하고 또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뭘 얘기하느냐는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구원받을 우리의 조건도 인간의 공로도 전혀 없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방식에 의해서 구원된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나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고 공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은 공로도 없더라, 또 인간 조건도 없더라, 이것이 세상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 공로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 조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걸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 방식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구원 방식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를 가도 극락을 가고 좋은 곳에 가고 어떻든지 간에 그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좋은 곳에 갈 만한 극락에 갈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런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인간의 조건 공로를 얘기하지 않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얘기한 대로 이건 신비야,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그 방식 이것을 인간의 조건과 공로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줄 상상도 못했다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굳어져 있는 그 사고방식의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 받는다. 이게 인간에게 굳어져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 종교는 모든 것을 그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종교 특징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공로입니다. 나의 조건을 늘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인간의 조건과 공로를 보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나는 내 조건도 공로도 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합시다. 그 십자가가 나의 조건도 공로도 보지 않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한 구원이다, 이걸 안다고 합시다. 그걸 안다고 해서 나는 내 조건을 안 봐, 나는 내 공로를 안 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것만큼 자기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내게 있는 조건과 공로를 가지고 늘 남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무게를 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건 본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고 어떤 성향이 없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잘하고 잘못한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따지면서. 또 조그만 것이라도 어쨌든 나만 나은 게 있으면은 그것이라 그걸 가지고 내가 속으로라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조건과 공로에다 우리가 좀 중점 초점을 두게 되면서 나를 스스로 구원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심판받을 자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존재해요. 다 사망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사망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로나 또 조건을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세상의 형편이고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그런 이 땅 형편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합시다.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망 아래에 있다. 어떠한 조건과 공로를 가지고도 구원에 못 이른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럼 저는 제 조건과 공로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내 조건과 내 공로를 내가 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늘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또 못한 대로 난 부족하구나, 그렇게 자기를 늘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을 보지 않고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믿음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내 조건 보지 않고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으면 될까, 이런 반응까지도 그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거예요. 아, 그게 나의 본성이었구나. 아, 이게 바로 죄였구나.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힘 가지고는 구원에 못 이르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늘 날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구원이 내게 가능하지 않다, 그걸 늘 실감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넌 구원이 가능하지 않아, 이걸 실감하게 만들어요. 늘 그게 믿음만 사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신다. 그게 비밀이고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걸 가리켜서 예수 안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도 착하게 산다는 그 의미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이해하는 복음의 의미, 내막,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는 거, 그걸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들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요 착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판단할 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착함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말한 착하고 착하지 않은 기준은 윤리예요. 각국 나라마다 다른 도덕이고 윤리 그 기준 돼가지고 이건 착한 거 이건 착하지 않은 거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착한 분 이래버리면 결국 세상 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분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 가지고 예수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선한 사람 그렇게들 대답을 한다 그래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가 누구냐? 아,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부처나 뭐 공자 이런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착한 사람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 전부가 존경하는 성인이랄지라도 최고의 착함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죄로 인해서 사망에 갇힌 자다. 아담 이후로 그걸 세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 그 얘기는 내 공로로 구분될 수 없는 사망의 존재 그게 나야. 이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내용은 엄청나게 정말 감격적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누구에게? 사망에 갇힌 자에게. 사망에 갇힌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사망에 갇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죠. 온통 관심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향해 있다면 사망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기쁜 소식 오시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일은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누구에게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 말 딱 두 글자로 딱 줄여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글자로.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약속. 그렇게 표현되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 아래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 그게 약속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 없는 자다 이렇게 일컬음받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근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이 흔들리 경고해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하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약속의 의미를 아느냐? 약속, 약속, 약속 말을 하는데 그 약속이 뭔지 의미를 아느냐? 약속의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아닌 우리 구원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내 힘 가지고 구원될 일만은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 자임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백성으로 이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과정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약속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간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함께 하신 뜻이고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주고 잘 살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한 백성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약속의 의미나 내용을 몰라도 다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면은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요. 그럼 구원하면 되지. 왜 그 약속의 의미를 알게 굳이 일하시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건 약속의 어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약속의 의미가. 이스라엘을 약속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백성으로 인해 찬송 받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아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이제 하나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열 재앙도 그 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 약속을 하나하나 드러내신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열 재앙은요 단지 애굽에다가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혼내주겠다 괴롭히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첫째 재앙이 피라고 했죠. 피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애굽 온 땅이 피가 있게 되는 거 이게 첫째 재앙이었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애굽 온 땅이 피가 있다. 피로 덮였다. 이 얘기는 애굽이 죽음의 땅이다. 심판의 땅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애굽 그러면 강대국이거든요. 부유하고 힘을 누리고 잘 사는 그런 강대국인데 그렇게 강대국으로 잘 살고 부귀와 누려도 하나님 볼 때에는 심판의 땅이다. 그냥 그 얘기예요. 애굽은 심판의 땅이야.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이스라엘이 있단 말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굽이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는 거,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그들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애굽이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에 함께하면 같이 죽는다 그 뜻이에요. 몽땅 같이 심판을 받아요. 때문에 사는 길은 애굽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란 얘기죠. 함께하지 않는 거. 그것은 애굽이란 땅에서만 도망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구별되어야 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아 이게 애굽 사고방식 깨닫고 우리 나가야지. 자기 발로 애굽 사고방식 끊어내고 그게 불가능해요. 자, 바로가 이스라엘 노동을 무겁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원망과 분노의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가 돼야 돼요. 바로를 원망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바로를 원망하지 않고. 모세,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바로를 원망하지 아니한다. 정작 원인은 바로인데 그게 재밌다는 거죠. 그 앞에 출애굽 5장 20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움을 사게 했다. 그래서 원망한다 그 말입니다. 왜 바로와 신하가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마음에 들고 좀 아부를 해서라도 바로가 잘 자기 돌봐주고 그렇게 바로의 다스림 속에 편히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가 자기를 미워해서 그 노동을 무겁게 하니까 아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미움받잖아. 그렇게 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벌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벌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모세 아론 너희들 때문에 힘들었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인데 왜 바로에게 벌주기를 원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벌 주면은 바로가 우리를 자기를 내보내면 그걸로 끝나는데 왜 바로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바로의 그 힘 아래에서 바로의 부유함 아래에서 그 혜택을 누르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들면은 혜택을 받고 그나마 편히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모세 아론 때문에 깨어졌다. 미움만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세 아론이 원망이 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결국 뭔가 하면은 자기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는 것, 그건 싫다는 거죠. 그건 다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든 예수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혜택을 받고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하는 것 싫다, 거부하겠다. 그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의 사고방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나겠습니까? 미움 반다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면 세상이 미움받아야 됩니까? 우리 땅에서 복받아 잘 살고 싶은데? 그런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애굽이 죽음의 땅인 것처럼 이르간 세상도 죽음의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애굽 온 땅이 피가 되었다면 이 재앙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죽음의 땅이다. 심판의 땅이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은 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죠. 심판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진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는 것 살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거 아니까 같이 묻어서 어울려 살아가려고 하죠. 우리 본성이 세상을 원해요. 우리 본성 자체가. 세상에 죄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거 힘들고 고생이라 말하면 다 그렇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입니다. 인정하는데 그냥 이 세상 고생하고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신자라면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주가 되는 것 당연하고 환영의 대상,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게 우리에게 옳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듣고 복음을 대하면서 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 사는데 왜 힘들어지지? 그런 생각을 늘 토해낸다면은 그게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 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편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는 걸 원하다 보니까 왜 힘들어져야 되느냐. 그런 반감이 늘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향이 개구리죠.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올라오는 것인데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자,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바로가 거절하면 개구리로 애굽의 온 땅을 치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애굽의 그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이제 의도. 왜 애굽에 이렇게 재앙을 내릴까? 의도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면은 애굽 땅을 친다. 그것은 말씀을 거절한 것에 대한 심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열 지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러면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지향을 내리신 것이라면은 더 강력한 지향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근데 왜 개구리냐? 그 말입니다. 왜 개구리냐?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온다. 뭐 좀 지저분하고 뭐 좀 괴롭고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뭔가 막 두렵게 하고 하는 그런 재앙은 사실 못 되는 거예요. 더구나 7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쟁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것을 요술사 행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애굽 요술사가 행합니다. 그걸 보면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능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능에 굴복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 신앙이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데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도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어.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런 이제 의미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 3절, 4절 보십시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자, 개구리가 여러분 집에 막 들어와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막 한다 합시다. 얘기한 대로 지저분하고 귀찮고 괴롭고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의 재앙이 개구리를 가지고 온 집에 뛰 놀게 하실까? 그런 좀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개구리가 아닌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가 더러운 영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애굽의 개구리로 덮게 하신 것을 더러운 영이 덮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 덮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애굽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가득한 것이 애굽의 죽음의 땅이다 이걸 보인다면은 개구리로 덮어버린 것은 애굽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곳, 그 뜻이란 얘기죠.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한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그 속성,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면서 이 땅이 힘을 얻고 잘되고 또 성공하고 이것 자체를 최고로 여기는 거, 이걸 우선으로 여기는 거, 그 자체를 더러운 영의 말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애굽이 그 말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우상 섬기면 우리는 곱고 잘 살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곳에 무슨 말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까? 내가 힘내고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한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얘기하고 성공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운 영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의미를 떠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이 잘 되는 그것이 애굽의 속성이고 그렇다면 교회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개구리가 바로의 궁과 침실, 침상까지 기어 올라 버립니다. 점령하죠. 신하의 집들까지. 바로의 궁이라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그런 궁이겠죠. 뭐 보석 장식했을 것이고 크고 웅장할 것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하들도 바로의 권력으로 이제 권력을 누렸으니까 그 신하의 집도 화로웠겠죠. 세상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소원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개구리로 그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궁까지 몽땅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할 뿐이다. 그게 애굽의 실상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애굽 땅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아 애굽 땅이 죽음의 땅이구나,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곳이구나, 그 마지막은 결국 예언의 멸망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에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나가야 돼, 애굽의 사고만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죽음과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곳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해줄 수 있는 먹고 싶은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곳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광야에서도 먹을 게 없을 때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 욕심 어떤 삶이 힘들면 나 싫다 이런 방식, 이런 사고방식이죠. 결국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해도 그 복음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힘들고 뭐 나아진 게 없으면 내가 그 복음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나와지는 거. 그게 광야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을 세상을 더러운 으로 가득한 곳으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심판받을 땅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들 이 땅의 것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상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린 나오기를 싫어해요, 애초부터. 그게 우리예요. 만약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땅, 세상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내 힘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면서 어떤 하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그 뜻을 쫓고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후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계실 이유가 없죠. 근데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동행하시는 거, 그들이 자발적으로 안 나가니까 끌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애굽의 방식이고, 하나님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자발적으로 나와줄 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건진받습니다. 그게 동행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동행이 끝까지 변치 않냐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바로의 궁은 부귀영화의 상징입니다. 그게 더러운 용어로 개구리로 가득 깨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더러움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결국 그 부귀영화 꿈꾸면서 그게 우리 삶 우선되어 버린 자체가 우리가 더러운 존재. 그걸 개구리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죠. 너희가 이런 존재다.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내가 더럽지 않게 되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나를 더러운 존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더러운 존재를 보는 것. 왜 자꾸 그게 믿음이 돼야 되냐면은 내가 더러움을 볼 수 있어야만이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볼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더럽네? 그럼 내가 더럽지 않게 돼야지. 이래버리면 예수님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자는요, 늘 이 세상 걸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존재인데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우린 더러운 존재거든요. 더러운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피로서만 깨끗함을 얻어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죄인된 자를.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도 다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익하던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았을 때에 그 보이는 모든 게 자기 좋은 것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이런 거,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좋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께만 뜻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그 유익하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더라.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재앙, 뭐 개구리 재앙,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또 재앙들 모두가 애굽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될 수 없는 존재 애굽, 그 애굽 바라보면서 애굽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심판의 땅, 그러면서도 세상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세상이 심판의 곳,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를 않는 자들.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내막을 알고 나니까 아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살다가 이 땅과 함께 심판에 들어갈 존재였구나. 이걸 보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날 붙들어서 끄집어 내신다. 그걸 위해 내게 동행하신다. 그게 나에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좁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좋은데 그 세상 배경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피가 있고 개구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배경에는 죽음이 있고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이것도 약속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후에는 심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신자는 예수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 다 담당하셨거든요. 우리 그걸 믿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없는 존재, 그걸 하나님 백성, 신자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 배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보다 든든한 건 없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배후로 두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고 더러움이다, 그게 현실이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배후에 주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보다 복된 건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실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실감과 함께 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의 일하심 보면서 아, 나는 주님 때문에 존재하구나 고백에 나와지고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그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담긴 내막을 알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고 그 주가 내게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붙잡아서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